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루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조아려 또 찬송드리며 기도드리며 또 말씀을 잠시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미국 땅에서 새 힘을 얻으며 왜 사는지를 깨닫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성경의 말씀대로 지극히 사랑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것만으로 감사하지 말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옆에 많이 주신 것 감사하게 하시고 좋은 교회 주신 것 감사하게 하시고 좋은 부모님 주신 것, 좋은 자녀들 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신 것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하며 또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주시고 우리 그 말씀 따라서 평생을 또 사람답게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집사님 이거 끄지 말고 우리 방금 부른 요 찬송 제일 마지막 후렴 있는데 한번 비춰주실래요? 불 한번 꺼주실래요? 요 분들 뭐 하시는 것 같아요? 뭐 한다고요? 아, 나수로 뭐 하고요? 얘는 신지해갖고 얘는 위성무양 같아요. 폼이 꼭 골프 치는 폼 같은데. 희한한데. 얼마나 재미났겠어요? 추수도 하고 남자입니다. 이 골프 폼 탁 하고, 제가 골프 얘기하지만 저는 골프를 쳐본 적이, 필드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제가 얼마나 재밌던지, 다 골프 폼이에요. 여기다가 공 하나 놓고 톡 치면 이거 들어가고, 공 하나 놓고. 예, 이제 우리, 오늘, 우리 사무엘 하, 제 10과를 합니다. 우리 10과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하는 전부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11월은요 우리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의 달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많아야 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 중에 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봉선이라고 아는 사람 있어요? 신봉선이라고 적당히 예? 아, TV에 나오는 여자야? 예. 저도 얼굴 보면 알아요. 그, 예쁜 여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 애가 2007년도 KBS 연기 대상 코미디 여자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상 소감을 묻지 않습니까? 이 신봉선이라는 적당히 못생긴 이 아가씨가 마이크를 잡고 수상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개그 우문을 하기에 적당한 외모와 끼를 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자기가 적당한 외모인 줄 알아요. 예쁘지 않은 거 알아요. 그런데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는데 감사는요, 이, 마음먹기에 달렸고, 감사는 생각하기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걸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건 감사가 안 됩니다. 입을 옷이 없고, 왜 이렇게 옷이 몸에 이렇게 끼냐, 그러면은, 옷이 없다고 불평하시지 말고, 아,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니까 입을 옷이 없구나. 잔디를 깎아야 하고 유리창을 닦아야 하고 하수구를 고쳐야 한다 그러면 아, 왜 이렇게 일이 많아 신경질나 이렇게 하지 말고 또 고치고 살 집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뱅뱅뱅뱅뱅뱅 돌다가 화딱지가 나면은 그래도 뭐가 있었어요? 차가 있어서 차 없는 사람은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뱅뱅 돌 필요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살면 되는 거죠. 세탁물이 많고 다름질할 옷이 그렇게 많이 쌓여 있으면 신경질 내지 말고 뭐 하면 됩니까? 아, 입을 옷이 많구나. 어떤 사람들이 집에 많이 왔다 갔습니다. 아, 설거지가 막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여자분들 아시잖아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신경질이 납니까? 먹고 얘기할 때는 좋았는데 그만 하려고 그러면 그럴 때 신경질 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아 맞아 친구도 성도님들도 아 주변에 하나님이 많이 주셨네. 그렇게 뭐 하시면 됩니까? 감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 말 그대로 범사는 all circumstances.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합쳐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입이 좀 많으면 하나님 고마워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데 수입이 적어도 하나님 고마워요. 이 정도면 먹고 살 수 있어요. 이렇게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감사는요. 여기 문제고 감사는 여기 문제예요. 쥐고 있고 끝에 문제가 아닙니다. 보시면 몽땅 다 감사가 올 수 있습니다. 무엇까지요?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도 주변이 조금 힘들어도 다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좀 살자. 일단 4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다윗만큼 익사이팅하고 다윗만큼 참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 공부를 해가다 보면 막 승리의 가도를 쫙 달리다가 쫙 꺾여버립니다. 그 꺾이는 최정상에 꺾이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일 것 같습니까? 이제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1번 사무엘하 1번 본서 우리가 사무엘상도 살펴봤고 이제 했는데 사무엘하는 무엇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 다윗의 통치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은 사무엘하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나 그러면 사울의 죽은 후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사무엘 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다윗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무엘 상에 기록되어 있었고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다윗에 관한 이야기들이 막 많이 적혀있는 게 사무엘 하입니다. 언제까지 적혀있습니까?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이 들으니까 자기가 이불을 탁 뒤집어쓰고 자도요 따뜻하지가 않는 거 있죠. 그런 분들 계시죠. 자기가 이불을 저녁 때 졸려 그러고 잤는데 젊을 때는 손으로 자기가 더워져가지고 더워 그러고 후탁후탁 하는데 그 속에 이불 속에 딱 들어갔는데도 이거 온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체온으로 데우려고 그래도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리따운 여자를 구해가지고 몸을 데피게 만들어줍니다. 요즘에 전기장판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옛날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젊은 여자를 하나 넣어줍니다. 그렇다고 무슨 관계를 한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시면요. 이게 다윗이 사무엘 하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죽은 후부터 다윗이 자기 몸이 이제 차가워져가지고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을 때까지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할 때 열왕기 상에 딱 들어가면은 다윗이 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나이 많아 늙었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이불을 덮여도 따뜻하지 않은 분들이 혹시 계시면 아, 갈 때가 됐구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슬픈 거 아닙니다. 슬픈 거. 저도 간혹 가다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면, 여보, 옆에 전기장판 좀 켜봐라. 우리는 뭐 아직까지 전기장판 파니까. 전자파가 나오는데요. 그래도 추워. 그래가지고, 이게 뭐,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 한번 찾아보실까요? 열왕기, 그러면 사무엘 하를 한번,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 하 1장 1절. 인생이 그런 거예요. 몇 페이지인가 하면요. 463 구약성경 463 사무엘하 앞에 나오네. 예, 앞에가 빠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누가 죽은 후에? 사울의 죽은 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상 1장 1절 요게 이제 사무엘하의 그 전체 폭이 그겁니다. 1장 1절 다윗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그러니까 사무엘 하는 나이 많아서 죽을 때까지가 아니에요. 나이 많아서 이제 사역을 못할 때까지예요. 이제 왕상에 들어가면은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어떻게 합니까?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하더라고 이거 잘 기억하셨다가 이불 덮었는데 따뜻하면요. 아, 나도 갈 때가 됐구나. 그리고 즐겁게 준비하십시오. 소풍 갈 준비하듯이 하십시오. 소풍 갈 때 아시잖아요. 집에 있는 거 몽땅 냉장고도 끌고 가고 거기에 있는 아이스박스도 끌고 가고 안 그러잖아요. 소풍 갈 때는 간단하게 갖고 가잖아요. 룩샥 하나 딱 올려매고 거기에 맛있는 김밥부터 시작해서 다 계란말이 탁 하고 이렇게 딱 집어줘서 단촐하게 가지 소풍을 뭐 짐을 다 싸들고 가는 거 없잖아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냐고 그러면 소풍 갈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러 갈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하고요. 사무엘 하 이렇게 보시면 본서는 고사입니다.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 시대, 그 중간까지의 다윗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럴 때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불을 뭐 그러는 그 때가 어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2번 기간이 몇 년입니까? 예, 2번 기간 다윗이 통치한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왕이 돼서 통치한 게 40년입니다. 자기가 유대의 왕으로 7년 6개월 그리고 통일 왕국을 해서 한 게 33년 이렇게 해서 40년을 다스렸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다윗은 40년 다스렸습니다. 그거는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진짜 성도 여러분들 이제 퀴즈를 하나 합니다. 다윗이 몇 살에 죽나 하면요. 다윗이 70살에 죽습니다. 70살에. 그럼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됐을 것 같습니까? 예, 30살입니다. 뭐 20도 나오던데 그럴 때 20 나올 때는 딱 이 그러 딱 입을 넣어버리셔야 됩니다. 다윗이 몇 살 때 왕이 됐습니까? 다윗은 30에 왕이 됐습니다. 제가 또 하나 묻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 몇 살 때 총리가 됐습니까? 그때도 30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거기도 목수 생활하다가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몇 살부터 돼 있습니까? 예, 30세쯤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요한도 한 30세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30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장 활발하게 주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연령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30세입니다. 우리 여기 이제 30대도 있고 이제 30세 까딱까딱도 있는데요. 그때가 제일 열심히 일할 때인 줄 알고 열심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왕이 나이 많이 들었더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냐고 그게 딱 적용이 되면요. 그때는 단절하게 소풍갈 준비를 이렇게 하십시오. 3번 저자는 누굽니까? 이건 뭐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사무엘이 썼을 수도 없고 그냥 추측만 합니다. 거기 보면 나단과 가세 작품일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4번 구조는 어떠합니까? 구조는 다윗의 승리, 그 다음에 다윗의 고통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 시작하면서 다윗이 통치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적들을 물리치고 영토를 넓히고 쫙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몸이 약해지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하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하기 시작하면서 그 가문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 거. 그게 4번 그 구조입니다. 5번의 중심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중심 메시지 한번 읽을까요? 죄악으로 시작. 죄악으로 승리가 고통으로 바뀐다. 오히려 이런 걸 번역을 할 때 승리가 죄 때문에 고통으로 바뀐다. 여러분 분명하죠? 의미가. 그러니까 승리가 죄악 때문에 고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승승승승승승 장구하다가 한번 일을 딱 잘못하는 걸 말미암아서 평생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 못 받는다는 뜻 아닙니다. 그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평생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이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 성경 구절 3하 5장 4에서 5절 한번 주실래요? 3하 아까 40년을 다스렸는데 40년을 여기에서 몇 년, 여기에서 몇 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30세에 왕이 됐습니다. 위에 나갔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다스렸습니까? 40년을 다스렸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처음에는 유다 왕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유다 왕이었습니까? 사울이, 나머지 지파는 사울이 전부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만 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이제 사울 왕가하고 막 싸워가지고 드디어 다윗이 이기고 나서는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다스렸습니까? 40년을 다스렸습니다. 몇 세에 시작했습니까? 30세에 시작을 했습니다. 요 구도는 잡아놓고요. 5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윗의 승리. 다윗이 그러면 사울왕이 죽자마자부터 다윗이 막 왕이 됐습니까?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 역사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 역사는요, 누군가가 이렇게 정권을 잡고 있다가 딱 죽잖아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이 죽은 사람이 없어져 버리고 다른 데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있던 왕이 딱 죽으면요, 여기에 있던 왕의 라인들이 그걸 다시 쥐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우리 뭐, 김일성 그분이 죽으면, 이제 저 나라는 몰락하리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1994년, 김일성 그분이 죽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이게 남한에서 올라가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천만입니다. 거기에서 같이 밥을 먹고 거기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누가 왕을 세우면 누가 대통령을 세우고 누가 리더가 되면은 우리가 그래도 먹고 사는 게 안전할까 싶어서 그 사람을 세웁니다.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옳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되겠다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워버리면 원래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밥을 먹고 살던 사람들,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생리예요. 그래서 우리 2장 8절에서 11절 보면요. 예.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쪽에 있는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누군지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세예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실세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셀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뭐를 삼았더라? 왕을 삼았더라. 우리는 아니래요. 사울이 죽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줬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으면 사울이 딱 죽으면 하나님이 옳지 그리고 다음 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세상 역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 속에서 다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딱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가 쪽에서 실세가 일어나서 그 아들 중에 누구 네가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다윗 왕가하고 사울 왕가 쪽하고 긴장이 감돌잖아요. 옛날에는 다윗 왕가가 워낙 미미하니까 뭐 아주 약해가지고 막 긴장관계가 안 돌았지만 이제는 사울 왕이 죽으니까 여기 새 왕이 생기니까 다윗 쪽은 점점 이렇게 강성해지고 이쪽은 점점 약해지니까 긴장이 돌잖아요. 그래서 양 가문의 양 이 왕조의 전쟁이 막 계속 있었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1절 한번 보실래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죽어가지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사울 집에서도 왕을 하나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무엇이 오래매?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가고 사울의 집은 어떠해집니까? 점점 약하여가니라. 누가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십니다. 왜요? 이 사울 왕조는 그 집안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가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택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돌멩이를 잘 던져가지고 택한 것 같습니까? 골리앗을 죽여서 택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기도를 잘합니다. 다윗같이 기도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시로 기록된 게 전부 기도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곡조가 붙어 있잖아요. 기도를 참 잘합니다. 그 다음 다윗은요, 기타 같은 걸 되게 잘 칩니다. 굉장히 잘 칩니다. 그 다음 다윗은요, 이 무술에 관한, 이것도 대단한 또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을 왜 뽑았습니까? 그럴 때 그런 것 때문에 뽑았다고 얘기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 다윗을 왜 뽑았습니까? 왜 뽑았죠? 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아, 너무 잘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A man after my own heart.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내 마음을 그렇게도 잘 알아주는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말은 기억하십시오.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거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다 같이 공독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런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무엇이 있어도 다 주님 뜻대로 나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찬송도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그런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딱 찾아보셨을 때 내 마음에 어떤 사람?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오고 자기가 뭐 가고 싶은 대로 다 하여튼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눈물을 닭똥같이 뚝뚝 흘린들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습니다. 왜 쓰셨습니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여기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요거는 외우십시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요거는 외우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십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원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무슨 to be, to have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예,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걸 묵상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하다가 지루하면 영어도 한마디 하시면 되잖아요. A man act my own heart. 꼭 간단해요. 한번 불러줄까요? Amen. Amen. Amen 했다고 또 아멘 쓰지 말고요. A man act my own heart. 내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도 잘 닮은 사람. 그 사나이가 누굽니까? 그러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용을 해서 골리앗도 넘어뜨렸고, 사용을 해서 유다의 왕이 되게 했고, 사용을 해서 통일 이 왕국을 이루게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울에게 몰려가지고 동굴로도 도망가고, 저기 광야로도 도망가고,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너무 급해가지고 미친 척도 하고 이렇게 할 때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찌감치 보시면서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고 도와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말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 미국에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됩니다. 제가 요 말을 기억하라고 자꾸 이렇게 한번 하십니다. 이제는 옆에 있는 분들 하고 한번 권면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쳐 가십니다. 이거는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참 전에 이야기지만 21세기에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 사람을.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시 이제 피드백 한번 합니다. 몇 살에 세웠습니까? 30에 세웠습니다. 몇 년 동안 통치했습니까?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40년 동안을 그렇게 양치기에서 이름도 없던 가문에서 세워서 이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했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성경 여러분들, 사울하고 다윗하고 궁극적으로 다른 거는요, 사울의 관심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사울은 어떻게 하면 내 정권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지금 이렇게 자기가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들을 창고에 잘 집어넣어서 내 노후 대책을 위해서 세우나, 그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제사법도 어기잖아요. 다윗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좀 있으면 나옵니다. 나는 무지무지하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기 지금 저 텐트에 있네, 장막에 있네. 그러고는 막 가슴 아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이에요.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누군데? 왕인데. 그렇게 하나님 그러면요, 좋아하는 사나이입니다. 좋아하는 사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합니까? 무지무지하게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가 토해져 나오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해보시면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못하는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기쁨과 뭐 이런 게 막 반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쁜 일이 있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기뻐해라. 그리고 참 공고한 날이 이를 때에는 그때는 생각하고 묵상 한번 해봐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둘을 병행하게 해서 일어나게 해서 이 둘이 같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사람으로 능히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참 오묘한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사셔야 됩니다. 이제 한번 넘어가 보시면서 50페이지요. 큰 6번에 2번. 큰 6번에 2번. 다윗은 처음에 유대 헤브론에서 왕이 됐고 2번.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이때가 통일왕국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전체 통일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태인들이 우리는 이 사람이 다스리던 시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나 그러면 솔로몬 때가 아닙니다. 다윗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 때 통일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스렸습니다. 드디어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스렸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머리가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 그래서 가만 보니까 어디서 데려왔는지 예쁜 아가씨들, 예쁜 자기 첩이나 자기 후빈들만 막 궁중에 와글와글와글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몇 명인지 아세요? 1,000명을 데려놨습니다. 한쪽은 700명에 300명. 근데 다윗은 그렇게까지는 하질 않습니다. 2번에요. 2번에 쭉 2번에서 관로 3번 위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게 누굽니까? 그럼 다윗이에요. 그건 기억하세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빼앗습니다. 여부스 사람한테서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다윗성이라 하기도 하고 시온성이라고도 합니다. 다윗성, 시온성. 이제 성경에 다윗이 왜 중요합니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지금 그 7장 쭉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윗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맞아요. 왕으로서 맞아요. 통일왕국으로서 맞아요. 그렇게 피난을 다니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을 지킨 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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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7장 한번 보시면요. 이제 천천히 성도 여러분들 마음 편히 놓고요. 이제 천천히 한번 우리가 한번 봅니다. 다윗이 이제 자꾸 이 세력이 커지고 다윗이 자꾸 강성해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꾸 부자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가서 싸워가지고 전리품이 들어오고 창고에 쌓아놓고 이러면서 이렇게 가만 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대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왕궁을 새로 지어요. 왕궁을.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요런 때입니다. 이제는 뭐 전쟁 나가서 막 급하게 싸워야 되는 것들은 장군들 보내가지고 대충 될 때가 됐습니다. 그때에 왕이 이제 다윗 왕이요 선지자 나단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휘장 가운데 있다고. 아직 건물이 없고 그냥 장막, 텐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있는 게 이게 마음이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나단이 그 왕의 마음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구나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지금 자기한테 하는 그 뉘앙스나 힌트를 주는 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3, 4. 그 밤에 이제 꿈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그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십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가르쳐줍니다. 뭐를 가르쳐주나 그러면 너 내일 일어나거들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그렇죠? 돈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제는 지어도 되는 만큼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성전이라는 움직이지 않는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7절요.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지파를 지정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한 적이 있더냐? 내가 내 집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더냐? 어느 지파에게? 그런 적 없다는 겁니다. 나는 장막이나 휘장이나 그런 데 이때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네가 원래 양치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양치기 하는 데서 내가 내 백성의 왕으로 삼았다. 너를. 대단한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신분이 한꺼번에 이렇게 급상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전공이 원래 18세기 영국 소설이에요. 원래 전공이 신학하기 전에
18세기 영국 소설만 봐도요, 어떤 고아가 나중에 막 굉장히 잘 살게 됩니다. 고아가 뭐, 나중에는 부모도 없던 애가 막 응애응애 죽었던 애인데 나중에 보면요, 막 되게 잘 씁니다. 근데 18세기에만 해도 그게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쫙 읽어가다 보면은, 버린 엄마하고 아빠가 상류층의 아이였다든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그 소설을 읽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그렇지, 그래도 피가 다르지. 이게 18세기입니다. 18세기. 이거는 옛날이잖아요. 목동이 왕이 됐다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18세기만 해도 소설들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설들이 자 읽어보면 어디에서 뭐 누가 뭐 벌어진 올리브 트위스트 알죠? 찰스 디킨즈가 잡는 그건 19세기 이야기입니다. 그 어디 고아원에서 막 이렇게 했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죽을 하나 줬는데 멀건 죽을 줬습니다. 그걸 다 먹고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그래서 죽 조금만 더 주세요. 그러다가 이거 가지고 대갈통 맞고 쫓겨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불쌍한 애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잘 사라지거든요. 근데 19세기만 해도 그렇게 잘 살게 만들어도 읽는 독자들이 싫어합니다. 왜 이거 사회 구조를 깨냐고. 그래서 올리브를 나중에 다 추적해 가보면은 자기 엄마가 상류층에 뭐 누구고 뭐 가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들 그게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18세기, 19세기.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한 천년 전쯤에 뭐라 그럽니까? 목동으로 있던 사람을 뭐를 세웠다고요? 왕으로 세웠다고 그럽니다. 참 이건 파격적인 하나님의 대우입니다. 그래서 구절요.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 했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어떻게 했습니까?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얼마나 노력을 드려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안 된다. 내가 언제 너희 보고 지어달라 그러더냐. 네가 그렇게 목동으로 있을 때 내가 너를 택해가지고 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줬지 않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러니까 참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이제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하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것들이 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보십시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앞으로 장차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누군가가 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제가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은데요. 너는 못 짓는다. 근데 다른 성경 보면 왜 못 짓게 합니까?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이거 피 묻은 손으로 해서 내 전을 못 짓는다고 다른 성경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 하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이제 한 곳을 정하는 게 성전이잖아요. 저희를 심고 저희를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며 이게 이스라엘 유대 가나안 심어놓는 거 얘기하잖아요. 11절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너를 이제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렇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뭐를요? 집을 이루고 지금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맞죠?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요?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고 내가 너한테 부탁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집을 이루어주고 내가 내 집에 왕권이 영원히 대대로 오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다윗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요.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내놓을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원웨이로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 가문을 이렇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여호와인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잘 보세요.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견고케 하리라. 사실은 이 다윗 나라를 말아먹은 게 누굽니까? 자기 바로 아들이에요. 솔로몬이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자기 솔로몬의 자기 아들 솔로몬 그 다음 때에 가면은 나라가 두 개로 갈려버립니다. 그러건 영혼이 합쳐지질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이 누군가. 그 다음 보십니다. 13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한번 보세요.
여기 나오는 저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윗에게서 그 자손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윗 왕가의 이 집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면서 영원히 만세의 왕이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게 다윗왕 얘기할 때 통치 뭐 많지만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해줍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 집을 든든하게 해주겠다. 너한테서 자식이 태어났는데 걔가 내 집은 짓고 내가 너희 집을 든든하게 할 텐데 내 자식 중에 내 후손 중에서 영원히 영원히 왕이 되어가지고 다스릴 자가 나오게 하리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제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야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네. 요거는 이제 저 솔로몬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15절. 내가 내 앞에서 피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어떻게 이 솔로몬이 영원히 어떻게 되고 그 솔로몬의 위가 어떻게 영원해집니까? 아니잖아요. 다윗 그 다음 때를 얘기하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다윗 왕가가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해집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기름을 부은 자가 오실 겁니다. 구약말로 기름을 부은 자가 뭐죠? 모사이아, 메시아. 그게 기름을 부은 자입니다. 신약말로는 기름을 부은 자가 뭐죠? 크라이스트입니다. 크리스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메시아, 앞으로 그리스도가 와서 내 위를 영원히 보존하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데 그러면 이분이 누구 가문에 나야 됩니까? 다윗 가문에 나야 되잖아요. 다윗 가문에 나야. 다윗의 고향이 어디죠?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마땅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면 예수는 누굽니까? 왕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막 조용하던 예루살렘이 막 온통 소란스러워지잖아요. 왜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막 이렇게 떠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집을 좀 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저는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초라해서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언제 부탁하더냐? 내가, 너보고 언제 해달라 그러더냐? 내 밑에 아들이 내 집은 지을 거고, 내가 내 집을 견고하게 하고 영원히 대대의 왕위를 가지고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네가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다윗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위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면요. 이제 요것만 하고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도 마시고 좀. 50페이지 제일 마지막 문장 두 개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문장 두 개. 다윗 혈통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나올 겁니다. 다윗 혈통에서. 그리고 메시아가 누굽니까? 이건 숙제지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누구냐고 찾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누구냐고. 근데 우리는 메시아가 누구라고 얘기하잖아요.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찾고 기다리고 대망하고 소망하고 있고 우리는 메시아가 오셨고 그래서 이제 거기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누구를 낳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제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그 조상 다윗의 뭡니까? 위. 요 위가 왕이잖아요. 왕이. 그 조상 다윗의 영문하게 하겠다는 그 위를 그 예수라는 그 아들 그 예수에게 주리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무궁은 뭐죠? 영원한 거잖아요. 무궁도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을 누구에게 이루어지게 하십니까? 예수에게 이루어지게 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참 다윗 막 드라마틱하고 익사이팅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보면 재밌어요. 다윗 막 다윗이 자기 정적들을 없애고 막 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유언하고 하는 것들 보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다윗이 그렇게 힘이 많은데도요, 자기 실세는 못 제거하잖아요. 왜 못 제거합니까? 실세 제거했다면 자기까지 당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그 실세를 제거를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를 데리고 자기 죽을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자기 죽을 때 유언을 하잖아요. 자기 아들한테 뭐라 그러죠? 쟤는 죽여라. 네가 죽여라. 나는 못 죽였다.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쟤를 못 죽였는데 쟤를 그냥 살려놓으면 네가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는다. 이렇게 살짝 유언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참 재미난 분이 이 다윗인데요. 다윗 그러면 다른 거는 다 잊어먹으셔도 뭐를 기억하셔야 됩니까? 오늘 요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집 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 언제 집 지어달라 그러더냐. 내가 내 집을 견고하고 영원히 내 위가 망가지지 않게 해주겠다. 근데 그게 누구에게서 이루어집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여기까지를 하고요. 우리 51페이지는 우리 조금 커피도 마시고 좀 쉬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간식이 있습니까? 예, 사랑의 하나님, 귀하고 복치고 또 주님 앞에서 서로 아름다운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잠시 쉽니다. 쉬는 시간도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쉼을 위해서 또 간식을 준비한 손길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이 되어갑니다. 지혜롭게 우리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가서 좀 쉬시고 이제 또 들어와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라 그럴 때 뭐 한번 이렇게 일단 딱 숙이고 보잖아요. 저 눈이 안 맞히려고 이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1페이지로 가시면요. 아까 우리 그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집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안 지어도 된다. 내가 내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언약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51페이지에 제일 위에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의 특징이 51페이지 위에, 요거는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그 위를 하나님께서 확정하셨다. 다윗이 노력을 한다고 계속해서 영원히 이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위를 확정하셨다. 둘째, 그 다윗에게 맺으신 그 언약, 그리고 그 위는 영원하다는 것. 다윗에게 맺으신 언약의 영원성. 무엇이 영원합니까? 집이, 위가, 나라가 영원하다고. 그래, 통치의 범위는 나라고요. 시간적으로는 영원하다고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첫째, 둘째 됐죠, 그죠? 셋째, 다윗과 맺은 언약의 특징은 뭡니까? 셋째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무조건적이다. 지금 위에 있는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착하고 잘생겨서 그런 언약을 맺어준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윗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서 이루어집니까? 메시아에게서 이루어집니다. 넷째, 다윗과 맺은 언약의 특징 넷째,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예언이다. 그리스도에 관한 확실한 예언인데 예전에도 그런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있었던 예언을 첫째, 둘째, 셋째가 있고 다윗에게는 네 번째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첫 번째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숨어가지고 무화과로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남자 여자 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가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장 15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제일 첫 번째 앞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겠다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너는 누굽니까? 뱀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앞으로 오고 오는 그 여자의 후손 중에 누군가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인 너는 그의 생명을 해치는 못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십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때가 참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이렇게 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여기 보시면 넷째의 두 번,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22장 한번 주실래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데 내 씨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됩니다. 이것도 두 번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야곱이 임종 씨에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10절. 홀이 뭡니까? 이거 홀은 왕이 들고 있는 거, 셉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왕권을 상징하고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 홀이 누구를 떠나지 않습니까? 예, 유다를 떠나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명입니다. 그런데 첫째도 아닙니다. 둘째도 아닙니다. 어디에 와서, 왕이 태어날 거라 그러냐 그러면 유다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 어느 지파입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은 어느 지파입니까? 다윗도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그래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요 실로가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 창세기 22장, 창세기 3장 이런 데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리라고 예언을 해주셨는데 다윗에게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지금 언약에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51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쯤 있죠. 그죠? 네 번째의 예언이 다윗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에게, 둘째는 아브라함에게, 셋째는 야곱에게, 네 번째는 다윗에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나타나실 것을. 그리고 51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한번 보십시오. 셋째 줄 한번 보십시오. 다윗 통치의 절정. 사람은 늘 절정,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지무지하게 영토도 넓히고 아주 강해졌습니다. 그게 몇 장까지입니까? 그게 10장까지입니다. 이제, 밑에서, 51페이지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5번. 다윗의 범죄. 몇 장입니까? 11장. 언제 범죄를 저지릅니까? 막 이 광야로 도망 다닐 때, 굴에 숨었을 때, 블레셋으로 막 피신 갔을 때, 그때 이런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언제 저지릅니까? 가장 왕권이 세워졌을 때, 가장 이 자기 파워가 셀 때, 그리고 자기는 이제 안정됐을 때, 그때 사고가 터집니다. 그게 사무엘 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 하 앞에 쭉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드라마틱하게. 해가 돌아와서 몇 해가 지났는지 모릅니다. 왕들의 출발할 때가 되면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전쟁하러 왕들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안 나갑니다. 이제는 워낙 강해져서. 그래서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이제 싸우고 다윗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느니라. 보통 큰 싸움에는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됐습니다.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아유, 목사님, 어떻게 왕이 지붕 위에서 놀고 있습니까? 뭐, 목수입니까? 이스라엘은 그 지붕이 펀펀하게 되어 있어갖고요. 그 산책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 구조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눈이 한 곳에 가서 딱 멈춰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멈춰집니까?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먼 곳에서 이렇게 봐도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성경은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 여자가 하필 그때 거기에서 했나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하고 전쟁 나가야 되는데 전쟁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강성해지고 이제는 이 왕궁에 있을 때입니다. 3절. 다윗이 보내어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남편이 누군가 그러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전쟁을 워낙 잘하고 다윗에게 워낙 충성을 해가지고 장군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제일 높은 장군은 아니고 조금 이렇게 장수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누구죠? 예, 바세바. 요 이름은 다 아시잖아요. 솔로몬의 엄마 이름이 뭡니까? 그럼 뭐라 그래야 되죠? 예, 바세바라고 그래야 됩니다. 바세바라고 영화 없었습니까? 옛날에?
예, 다윗과 바세바. 예. 보셨어요? 기억?
아, 자막도 나왔고요. 한국말로요, 영어로요. 영어로 자막이 나왔고요. 아, 그럼 한국말로 하고? 밑에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아, 여기서는 한국말로 더빙해서 나오는데 밑에 자막이 나오고 더빙을 풀어버리면 영어로 나오고 자막을 한국말로 하면 좋을 텐데. 예,
바세바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 사람 유부녀예요.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전을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케 하였으므로 더불어 뭐를 합니까? 동침합니다. 이때 자기 남편은 어디가 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침함에 제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고담 성경 보이지 말고. 하여튼, 보이지 말고. 예.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무도 모르지 않을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임신해버린 거 있죠. 아마 임신이 안 됐으면은 아무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여인이, 그러니까 잉태한 거 알라 그러면 한 어느 정도 걸려야 돼요? 예, 뭐 한 몇 개월쯤 있어야 되잖아요. 일주일 만에 임신한 거 알기는 어렵잖아요. 뭐 옛날에 테스트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잉태한 거를 여자가 딱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좀 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기별을 합니다. 내가 잉태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난리 났잖아요. 자기 아주 자기한테 충성하는 부하는 지금 저 전쟁터에 나가 있고 자기가 그 부하의 와이프로 손을 대버렸고 그런데 아무도 모를 텐데 임신을 해버렸잖아요. 배가 불러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머리를 그때부터 굴리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도 기도도 많이 하고요. 골리앗을 두들겨 잡고 말만 하면은 기도 제목들이 나오고 막 시가 써지고 찬송이 나오는 이 사나이가 딱 한번 죄를 딱 짓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바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그걸 숨기고 하기 위해 가지고 머리를 막 굴립니다. 이랬습니다. 다윗이 요압이 총대장 장군이에요. 요압에게 기별을 보냅니다.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그랬더니 요압이 영문도 보내고 보냅니다.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죠? 다윗이 요압의 안부, 군대 요압 장군 잘 있냐? 군사들은 전쟁을 잘 하냐? 싸움은 어떤 식으로 전행되냐? 작전은 무엇이냐? 저녁 때는 뭐 먹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들을 이렇게 한 거예요. 날씨는 어떠냐? 적군들은 얼마나 강하더냐? 이런 거를요.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걸 다 하고 난 뒤에 내가 참 수고가 많더라. 내가 보니까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어라. 성경에 발을 씻어라 이렇게 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집에 가서 이제 푹 잘 쉬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며칠 쉬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이 심하게 먹을 것들을 다 뒤로 내보내가지고 이제 가서 먹고 취하고 놀고 그렇게 쉬다가 가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참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그 왕궁 문에서 잡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들릴 거 아니에요? 10절.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큰일 났잖아요. 다윗이.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 동침을 해야 애기 뵀어요. 그러면 아 우리아가 휴가 왔다 갔지. 뭐 이렇게 하면 얘기가 다 완전 범죄가 되잖아요. 그런데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전쟁 나가서 오래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왜 집에 안 갔느냐.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그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에도 다 지금 이렇게 유다 이제 전쟁터에서 다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내 처하고 같이 잔치를 벌이면서 그렇게 쉽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12절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다윗이 지금 자꾸 속이 탑니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의 요한이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합니까?
설마 취하게 하면 집으로 가겠지. 그래서 아주 취하게 만듭니다. 저녁 때에 제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집으로는 안 갔습니다. 14절 이제 난리가 납니다. 아침이 되면 이제 다윗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 결심이 강한지 자기 집에 안 가겠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 이제 그럼 전쟁하거라 그러면서 가는데 그 손에다가 편지를 하나 보내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다윗이 썼다 그러고 거기다 도장을 꽝 찍어서 아무도 못 보게 합니다. 요압에게 가는 편지를 우리아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살생부죠. 그렇죠? 그게 우리아 죽이는 편지잖아요. 이게 다윗이 얼마나 사악해졌는지 모릅니다. 이게 한번 죄를 짓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시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온갖 것을 다 갖다 댑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썼습니까?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이게 편지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자기는 모르고 충성스러운 이 우리아가 그걸 가지고 이제 요압 장군에게 가지 않습니까? 장군님, 임금님이 이걸 보냈습니다. 그래. 그리고 살며시 가서 뜯어보니까 맹렬한 싸움이 일어나는 곳에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다 보내놓고 다 뒤로 후퇴해버리라는 겁니다. 성도는 참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까지는 이 요압을 이 다윗이 제거를 잘 못하잖아요. 공범자예요. 공범자. 그러니까 편지에 쓴 대로요.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그래서 어떤 성을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블레셋 용사들이 우글우글우글우글 합니다. 이제 그곳에다가 우리야 전쟁하는 데 가서 우리야 네가 공을 한번 세워야 안 되겠어? 내가 제일 앞장을 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뒤에 부하들 따라가게 만들었다가 혼자 싸우게 하고 뒤에다 후퇴를 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17절부터 보시면요.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어떻게 됩니까? 죽으니라. 그렇게 해서 요압이 또 이제 편지를 보내겠죠. 그래서 이제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할세 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고하기를 마친 후에 20절요?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이렇게 이제 사자를 보내서 여차여차여차 했습니다. 편지도 보내고 말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왕이 썸을 내면서 왜 그렇게 가까이 가서 전쟁을 했어? 이렇게 화를 내거들라. 저희가 성 위에서 쏠 줄을 우리는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대답하라고. 저희가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했다고. 여룹베세기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저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고 막 화를 내거들랑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까이 가가지고 작전도 모르는 멍충이 같은 놈들 그리고 화를 막 내거들랑 왕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이게 희한한 그 다음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에 보낸 모든 일을 고합니다. 가로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성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온 거로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문 어기까지 막 성에까지 가까이 갔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 다음 말고요. 다윗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장수도 죽고 자기 군졸들도 죽고 성은 못 뺏고 이제 이랬다는 소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분이. 그 다음 한번 보십니다. 다윗이 사자에게 능청스럽게 말합니다. 뭐 성경은 없지만 뭐 능청스러워야죠. 능청스럽게 말하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뭐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전쟁하다 보면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느니라. 참 희한한 말을 합니다.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싸우다 보면 이 사람도 죽을 수 있고 저 사람도 죽을 수 있고 칼에 무슨 눈이 있냐 활에 무슨 눈이 있냐 할 수 없이 뭐 햇사람 우리야 맞아 죽은 거지 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지만 속은 어떠합니까? 속은 이제 모든 게 다 정리됐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이제 후련하다죠.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만 삽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음을 듣고 뭐를 합니까? 호가 통곡을 하면서 옵니다. 27절 마지막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어디로 데려옵니까?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다윗의 처가 됩니다. 사람들 수근수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이 사건은 잘 몰라도 이건 성경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아마 수근수근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어떻게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는데 아직까지 어? 그게 풀도 나기 전에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무덤에 풀도 나기 전에 저렇게 다윗 품에 쫓겨 가서 사나 저 여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가만 보니까 아들을 낳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아들입니까? 이 만삭이 안 돼서 낳은 애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만삭이 돼서 낳았지만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떡합니까? 악합니다. 12장하고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 어떡합니까? 이 아이 사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죽습니다. 이 아이 이제 죽을 때 다윗이 얼마나 금식도 하고 막 난리를 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고요. 죽습니다. 이 아이가. 이 아이가 딱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고 금식하고 얼굴이 풀어지고 건시하는 왕이 어떡합니까? 샤워하고 기름 바르고 밥 달라고 그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이 왕이 정신이 있나 없나? 애 죽었다고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그러면서 막 얼굴이 헬쓱해졌는데 애가 죽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밥 달라고 그러고 샤워하고 이렇게 하나? 이제 이렇게 해서 성경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살며시 왕이요. 어떻게 해서 애가 아플 때는 그렇게 계시다가 애가 죽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태도가 바뀌었습니까? 그때 뭐라 그러죠? 걔는 죽어서 저기에 갔고 걔는 일로 못 오지 않느냐.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내가 죽어서 걸로 가는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성도 여러분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면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죽였다는 거는 이건 뭐 말도 못할 만큼 굉장하고요. 다윗이 썼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내용들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우리아의 아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1년에 몇 개월 동안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몇 개월 동안 일어나는 이 사건 가운데서 다윗은 자기 영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 영적으로 이런 죄를 가슴에 품고 이런 죄를 가슴에 품고 회개하지 않고 있었을 때에 자기 뼈가 녹아가고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회개를 합니다. 물론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회개하게 만들죠. 그렇죠? 성도 여러분들, 이 다윗 그러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전쟁을 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하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다윗이라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도 범죄하면요. 그 영혼이 한없이 황폐해지고 한없이 더러워지고 한없이 머리를 굴리는 게 이거는 뭐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가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성도분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성경 말씀 보면 늘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사건 보실 때는 넌 바세바 사건을 늘 기억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 씨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거라는 메시아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다 더러워요. 깨끗한 핏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더러운 핏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시기에는 넉넉히 감당하실 분입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사람이시지만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느니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맞춰지는데요. 시편 51편 한번 주실래요? 지금은 예. 우리는 이제 떠날 시간이구나. 예. 다윗이 전생애를 보면요, 이런 범죄한 사건들도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는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범죄하면서도 침상을 눈물로 적실 만큼 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고 회개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궁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가를 모아소서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같이 봉독하십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머리로 가슴으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꼭 행동으로만 안 지어도. 근데 그 죄가 늘 우리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그래도요, 사람은 죄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은 십자가 밑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고, 이 당시로는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세울 게 없는 게 인생이구나, 이걸 깨달은 게 성도 여러분들 다윗입니다. 이제 21세기가 자꾸 지나가고요. 한 해 한 해가 지나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붙들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감사할 때 늘 그 감사의 중심에 계셔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칩니다. 미국의 어린 소녀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말기 암이 됐고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죽음을 선고받은 날부터 엄마는 그 아들과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시편 23편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내용을 설명을 해줍니다. 시편 23편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그 영어로 됐는, 이거 지금 미국 이야기니까, 영어로 됐는 제일 앞에 다섯 단어가 뭔지 아세요? The Lord is my shephe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아이에게. 이 아이는 곧 이제 말기 암 선고를 받아서 죽을지도 모르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꼭 잡으면서, 여호와는, 이런 거 잊지 말라고. The Lord is my shepherd. 특별히 my에다가 강조를 많이 합니까?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야.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이 마이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우리가 죽어도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면 되고, 너의 목자시고, 이렇게 너희를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이 땅을 혹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직할 때는 그분이 너의 목자가 됐어. 이렇게 하면서 그 소유격을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죽어 있었는데, 장례를 치르려고 엄마가 이제 죽어 있는데 애를 이렇게 딱 보니까 애가 오른손을 가지고 왼손, 넷째 손가락을 꼭 잡고 있는 거였죠. 죽기 전에 뭐 한 거죠? 나는 내 하나님께 갑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아프게 살았지만 나는 나를 인도해 주신 나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께로 간다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이 얼마나 복잡하게 뭐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잡해도요, 줄이고 들어가서 딱 하나로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가 부를 이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품도 아니고요,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앞으로 뭐도 아니고,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가 부를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이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원하시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날씨도 차가워지고요,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우리 예수님 잘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하루하루도 어떻게 이렇게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하나님, 미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의미를 잘 깨닫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 이름으로 하나님과 기도드리고 대화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선한 가운데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윤선혜 집사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사, 빨리빨리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변에서 모든 분들의 기도드리는 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